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번 한번 4주 전인가요? 이렇게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이렇게 쉼에 대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조용하게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리더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쁠 건데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진에서 멀리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 이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였죠.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바쁘면 뭐합니까? 기도 시간 줄여서 바쁜 일을 처리하고, 우리는 바쁘면 예배 시간 줄여서 바쁜 일을 처리하는데, 모세는 보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그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지도자구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정말 열심히 리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니 도저히 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전에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종교 계획을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뭘 했냐면 기도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는 거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두 배로 늘림으로 그 많은 일들을 다 쳐냈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지도자구나.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수련회 스텝을 한번 해보니까 2,500명 아이들이 왔다가 가면 또 2,500명이 또 오는 거예요. 5,000명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스텝 중에 하나가 통제 스텝이에요. 왜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도망을 가요. 초등부 아이들은, 야!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앉아있고. 대학생은 의식이 있으니까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의식도 없는 것이 혈기만 남아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지. 통제 스텝들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문 앞에 서서 확 지키고 있어요. 통제 팀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냔 말이에요. 보니까 창고를 들어가는 거 있죠. 보통 스태프들이 창고를 왜 들어갑니까? 잠자러 가는 거지. 그건 아닌 거이죠. 이 친구는 뭐게 틈만 나면 창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이죠. 보면서 제가 스텝을 예전에 좀 많이 해봤는데 많은 스텝이 있지만 이런 스텝은 거의 없어요. 많은 스텝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그 바쁜 중에요. 시간을 내서 자꾸 창고로 들어가서 자기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구나. 그 친구 뒤에 보니까 RGS 그 교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육아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쉼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하면서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우리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좋은 책, 막 성경책 이런 거딱 들고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보면서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가서 좀 했죠. 그날 무슨 말씀을 받냐면 5개 요약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5개 요약본 메시지 들고 이번에 여름 집회 중에서 5개 요약본 들고 가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한달 전쯤인가 위성 예배 1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공자고 힘 있고 지혜 있는 자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에게는 이 영적 문제는 뭐지? 나에게는 이 질병은 뭐지? 이런 숙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이스라엘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초대교회는 저 친구들이 저 힘은 뭐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본인이 가담했는데 저 친구는 왜 웃지? 왜 죽기 전에 천사처럼 바뀌지? 바울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본인에게 있던 숙제가 풀려버린 거야. 아, 그렇구나. 내게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 이스라엘의 재앙은 복음을 놓친 재앙이구나. 스데반의 기쁨은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소망이요. 복음 축복이구나. 아, 이 바울이요. 그 보면서 복음 안에서 많은 게 풀린 거야. 제가 그 서론에서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거 읽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 들었냐면 바울은 이 순간 예수를 만나고 이 숙제가 풀렸는데 나에게는 예수가 이미 예전부터 와 있었는데 나는 왜 문제와 예수와 같이 있지? 바울은 문제가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돼. 해답을 얻은 거이죠. 아, 이런 거였구나. 해답을 얻으니까 본인이 자유해지는데 나는 왜 문제와 예수를 같이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 거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문제와 예수의 완전함을 심을 같이 두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날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참 맞는 거였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분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맞는 예수께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예수께 집중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요 감동을 주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그때 제 마음에 확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안 나오는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말이 잘안 나와요.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색하면 안 나와요, 이게. 이게 어색한 거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맞는데, 사랑합니다는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진심으로 합니다. 근데 가족 아닌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게 사랑이겠지? 하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서 하는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묵상을 하는데, 아, 제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감동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 마음껏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요만큼도 그리낌이 없는 거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 보내봤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보내면서도 후회할 것 같은데 보낸 거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랑이 우리 어떻게 의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지. 그리고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성령의 감동 아니겠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은 내게 어디서 시작됐냐? 그날 말씀을 보는 중에 그 말씀이 제게 임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고요. 말씀은 나의 기도의 시작이고, 왜냐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기도의 시작이고, 말씀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며,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말씀인 거 있지.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요.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끝은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인생 말년에 뭔가 중요한 실수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말씀을 놓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의 근본이 말씀이고,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고, 우리의 끝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다.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보통 수요예배를 하면 1번 대제는 거의 강단으로 해요. 왜냐면 이것도 제게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한번 유치홍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번 대제는 강단. 2번 대지는 본부 메시지, 3번 대지는 본인이 준비한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분이고 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돼요, 또 실은. 또 글씨를 깨알처럼 쓰시고 막 엄청 말도 빠르시고 영성도 있으시고 그렇게 흉내내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지만 그 말씀은 제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수요예배는 서론하고 서론이나 1번 대지는 꼭 강단을 가져갑니다. 왜냐,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하냐? 복음을요,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이번에 그 혹시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제가 이번에 합숙을 가니까 초등 합숙생들에게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피아노의 숲. 피아노의 숲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한번 뒤에서 한번 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아주 의미 있는 영화를 초등 합숙에서 보여주는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면서, 야, 참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저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복음을 발견하고, 책을 보면서도 복음을 발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영적으로 눈 열린 분들은 신문 보면서도 발견하고, 저도 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듣다가 그걸 복음적인 눈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시는 포럼들 제가 곧잘 듣거든요.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나는 저 생각 못 했는데. 성도님들이 오히려 중요한 사건과 만남과 갈등과 순간 가운데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적인 포럼할 때 보면서요, 오히려 제가요, 그런 영적 얘기할 때 오히려 제 말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듣게 되는 거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난번 얼핏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들어, 포럼한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랩런트인데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잘못된 길로 가서 그 길을 10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마음에 양심은 있겠죠. 이건 완전 잘못된 길인데, 본인은 렘넌트인데 완전 이상한 데 빠져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어떤 사역자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봐라. 시대의 재앙을 봐라. 지금 시대가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 이 시대가 그대로 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대를 살리려고 너를 10년 전에 앞서 보내신 거다. 이 친구가 부끄러운 과거거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과거. 어디 가면 진짜 부끄러운 과거인데. 10년 동안 완전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누구 하나가 복음적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재앙과 시대를 보라고 너를 이 길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복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재해석을 하고 복음을 도전해서 빠져나와서, 이 문제에 빠진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많다 지금 애들이, 이런 문제에 빠진 애들이. 네가 그 사람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다. 이 친구가 10년의 자기 영적 문제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니까요, 사명으로 천명으로 바뀌어 버린 거지.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이걸 위해 사람이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이게 복음으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상황을 재해석하고요, 복음을 순간순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지. 지난번 어떤 목사님 만나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만나니까, 아, 신 목사, 아, 이번에 어떤 새신자하고 다락방 하면서 새신자한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친구 있냐? 그 친구에게 이번 주에 복음 전하는 게 미션이다. 이 새신자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 말을 듣고, 내 친구 중에 절대 예수 안 믿을 친구가 누가 있을까 보니까 친구 중에 스님이 있거든요. 저 친구는 안 믿겠지. 아, 그리고 자기 종교 지도자인데 안 믿겠지. 그런데 그 주변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네 싶어서 그 친구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거 있죠. 너무 기쁘잖아, 이분이 새신자가.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 스님이 영접했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그 포럼을 목사님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 같은 경우는 제 수준은 와, 그러냐면서 너무 놀랍다면서. 저는 이런 반응이죠. 근데 그 목사님 얼굴이 심각해요. 왜 심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밭이 있을까? 이한 명의 스님이 예수를 영접한 이 응답, 그 뒤에 있는 밭은 뭘까? 이라는 것이죠. 보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응답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받아도 그것을 또다시 복음의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아, 너무 기뻐. 내가 막 세계복막 뛰는데 막 제사 일어난가 봐. 너무 기뻐. 이러지 않고, 많은 제사가 일어났구나.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응답이 와도 응답마저도야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리니까 응답도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응답 받으면 응답을 기뻐하는데, 바울은 응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그 이후의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눈인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이런 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이건 뭐랬냐면 12장 3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거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발견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이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지. 지난번 제가 그 초등 합숙을 가는 월요일 날 가기 전에 제가 이 태양아 전도학교를 참여하는데 그때 말씀이 뭐라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신 성령인데 그 성령을 소멸하느냐. 저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전쟁과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공생애 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오신 성령. 어떻게 오신 성령인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이야.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소멸하고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최고의 줬는데. 이번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장난감 좀 사주세요. 제가 장난감의 허무함을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흥분함으로 장난감을 사지만 이틀 지나면 장난감은 창고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장난감의 운명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돈을 써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은. 그래서 제 마음에 보자 내가 최근에 장난감 선물 언제 받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따라와 하면서 다이소 가서 골라. 2,000원짜리 골라 하면서. 그래서 하이니스와 하준이 각각 2,000원짜리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왔어. 서로 많은 합의하고 하준이가 이거 들었다가 수아가 저거 드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거든. 바꿨다가 아씨 바꿨다 하면서 애들이 엄청 많은 갈등과 그래서 장난감 3개를 들고 나온 거지. 딱 오자마자 예상은 했지만 오자마자 1시간 만에 하준이가 한 개를 집을 뜯어가지고 하이니 그걸 부셔버린 거지. 야, 놀랍던. 그때 고치는데 30분 걸렸어요. 뜯어가지고 나사로 풀어서 줄 연결하고 막 엄청 힘든 거 있지. 그러더만 한 시간 후에 총이 있었거든요. 이게 땡겨서 스티로폴이 날아가는 거 아직 있거든요. 땡겨다 쏘는 건데 하준이 내가 10번을 얘기해서 살살 만져야 돼. 살살. 한 시간 후에 그걸 집을 뜯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뚫어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야, 힘도 좋다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못 고치죠, 그건.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활 한 개 남았어요. 보면서 아, 그래 하면서 좋은 걸 사줘도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지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시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뭐하냐? 이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주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인생을 쭉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아브라함 나오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오늘 4절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우리 거의 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말씀 받고는 말씀을 들어요. 들었다는 증거로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죠.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였냐, 담아졌냐.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우리 지금도 이사하기 어렵잖아요. 한번 이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족장시대에 족장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씨족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는 박씨 마을, 저기는 김씨 마을 이런데 제가 심씨가 박씨 마을 들어가면요 어디 되겠어요? 저거는 대체 뭐지? 어디서 굴러왔지? 이런 것이 분위기가 뭔가 수용하는 분위기 아니거든. 그런 족장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족장끼리 써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자기의 부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지만 말씀이 임한 사람, 말씀이 담긴 사람은 움직여요. 그것도 75세 나이 먹고 내가 지금 우리 현장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복음 전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인데 에이, 그냥 살다 죽지 뭐 이 시야에 예수 믿어 에이고 이런 분 많거든요. 나이 먹어서 이제는 또 야시 뭐 예수 믿고 그럼 복잡해 그냥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뭘 또 믿어 아이고 어려워 그런 거. 75세 나이에 말씀이 얼마나 임했던지 뛰쳐나온 거예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움직이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뭐가 보여? 복음이 아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 뒤에 가서 이삭 사건을 통해 더 선명히 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모든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도 보면은 3일 길을 걸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모리아산 갔잖아요. 모리아산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산.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자 예수를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순양 준비하는 사건들. 이 순양이 우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대신한다. 이게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뭐냐?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만 그 인생 자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 지난번 우리 연극을 하나, 뮤지컬 한번 있었죠. 언약의 여정. 이 인생 자체가 말씀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다 쭉 흘러가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말씀의 흐름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복에 걸린 축복을 누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셉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결국은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윗에게 말씀이 임하고 다윗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왕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경의 모든 힘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임하는 전체 흐름의 말씀을 제대로 딱 잡고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 안에 복음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내 인생의 흐름과 같이 가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전체 메시지의 흐름이 계속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요. 지금 인간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땅에 먼저 흑암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있기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대적했던 흑암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데 이 흑암의 역사가 어느 날 우리 자신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이 흑암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왔어요. 조용하게 교묘하게 뭘 집었냐? 불신앙을 집었는 거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런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이 아비 사단의 욕심이 뭐였냐?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자아 중심으로, 우리 자신 중심,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걸어갔던 길이고 마귀가 불신앙을 집으면서 하와를 걸어가게 만들었던 길이고 이것이 우리 문제의 시작인 거죠. 나 중심에서 뭐가 만드느냐? 물질 중심으로. 이 물질 중심, 나 중심에서 뭐하냐? 성공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문화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심지어 19장을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종교 배후에는 뭐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모든 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종교에서 만들어집니다. 옷이나, 옛날 우리 기억나시죠? 왕들 있으면 왕들 입는 옷, 그 뒤에 있는 의자, 그 뒤에 있는 병풍, 다 그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더블라시도 황준사님 어디 숙박시설에 있었는데 첫날 못 봤는데 둘째 날인가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밑에 용이 막 밑에 용트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던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건축 문화예요. 건축 문화가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지. 지금 음악 문화, 지금 아시잖아요. 요즘 음악 문화 얼마나 그 안에 뉴에이지, 지난 우리 아는 그 아이다. 우리 뮤지컬 저도 잘 모르지만 하도 그때 우리 멤버 하나가 뮤지컬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아이다 뮤지컬 그때 저도 이름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도 마지막에 막 이렇게 자막 올라올 때 보면 이 뉴에이지 마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프리메이슨이나 이 사람들은 그 마크를 자꾸 띄우느냐? 그 사람들은 그 마크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마크를 한 번씩 띄울 때 그때 영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어요. 쉽게 말해서 뭐 부족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 의미를 두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그 아이콘 한 개를 띄우는 거 이렇게. 이게 모든 문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 이게 무서운 건 이런 거죠. 내가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이 아니고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여기서 종교와 귀신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과 동행하는 것이고 귀신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심취할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문화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거이지. 문화에 대한 도전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만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만 문화 금식도 필요한 거이지. 아이들과 문화 금식도 필요한 거이지.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개인으로 들어와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동행하다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우리 후손 문제로, 우리 죽음, 그 지옥 문제로 개인에게 이 문제 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각인하라. 뿌리를 내리라. 체질하라. 이게 말씀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결론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번에 어떤 랩몬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대전에 어떤 랩몬트인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언약 전달장을 단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장, 알림장. 알림장을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림장은요, 내일은 줄넘기를 가져오세요. 내일은 체육복 입고 오세요. 오늘 숙제는 뭡니다. 이게 알림장이거든요. 알림장이 없다는 것은 학교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얘는 6학년 때까지 알림장을 한 번도 들고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게 쉽게 말해 인생을 막 사는 친구인 거지.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막 무너져 있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분의 팀사를 받으면 뭘 했냐면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린 거지. 매일 구원의 길 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매일 하면서 암송하는데 알림장도 없이 사는 애가 구원의 길을 얼마나 복잡해요. 그걸 세상에 다 외워가지고 매일 그린 거죠. 그러다 중학교 후반전부터는 애가 딱 의식을 찾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고등학교를 목표했는데 그 학교를 못 가고 대전에 어떤 그 실업계를 갔나 봐요. 실업계를 갔는데 지금 전교에서 2, 3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놀랐구나 싶은데 그 친구가 학업에 응답이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친구가 계속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셨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묶은 이 모든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나의 이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과 나의 이 짓눌림과 이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어머니가 옛날 10년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그런 영적 흐름 속에 있는데 그런 가문의 영적 흐름을 그리스도가 깨뜨렸구나.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 거인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화요 집회 가니까 잠깐 초등 뭐 이렇게 뭐 사역자들 모임에서 가보니까 박우영 사모님이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시간 듣고 왔는데 그게 첫 번째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박우영 사모님 들으면서 아, 참 가슴이 뜨거우시구나. 그날 아침에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막 울다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요. 참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야겠는데 너무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도 울다가 기도하면서 울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대. 그래 때문에 이제 뭐 늦게 와도 혼났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보면 아, 중심이 가슴이 뜨거우신 거지. 근데 그분이 청소년 신학원 강사들 다 모였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을 하세요. 이게 첫 마디인 거지. 매일 구원의 길.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구원의 길을 해라. 우리 복음 선고 있거든요. 복음 선고를요 암송하는 게 중요한데 암송의 목적은 뭔가면 계속 반복해 엎드리는 겁니다. 암송이 절대 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읽기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말씀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복음이 내게 각인되는 우리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혹시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셔요. 자녀들한테. 저는 몇 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물어보셔요. 자녀한테. 딸, 아빠 하면 뭐가 떠올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요. 뭐라 할까요? 아빠 하면 술 좀 그만 먹어, 아빠. 뭐가 떠오를까요? 물어보신 거지. 우리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기들이 수아가 어릴 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아, 너무 귀여워서 막 귀여워. 어느 날 수아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이 거칠더라고요. 놀랐어요. 말 없이 있을 때는 아가 너무 예뻐 보였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거친 거 있죠. 하준이가 아직 충분히 말을 못해요. 조금씩 하는데 어느 순간 하준이가 입이 제대로 빵 뚫리는 날 그동안 들어간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부모는 너무 두려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뭘 주고 있을까요? 나는 뭔가를 주고 있는데 김동건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뜨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야 이렇게 좋은 예수가 있다니 아침에 회사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했다가 점심 내 얼른 점심 먹고 기도하고 있다가 저녁에 6시에 퇴근하면 교회 가서 밤 11시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하루 세 번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충만하고 완전히 막 너무 이렇게 좋은 예수 나는 이 예수 이제 믿었구나면서 야 30년 된 우리 장로님들 어떨 얼마만큼 지금 성령 충만할까 싶어가지고 장로님 집에 밥 먹으러 간다 해서 저녁 먹으러 간다 장로님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가보니까 집안에 공기가 흐르는데 그 공기에 기도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에 냄새에 전혀 기도의 냄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구나. 그런 얘기는 우리로 하거든요. 아, 그 장로님은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뭘 볼까요? 어떤 아이들은요, 실제 엄마, 아빠 보면서 난 엄마가 믿는 예수는요, 안 믿고 싶어요. 이런 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여주고 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합니다. 좀 고민스러워. 우리 가정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복음의 문화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영적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신은 교회에서 집사고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 가면 긴장 풀린 아빠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영적 긴장 풀린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주고 있을까? 너무 고민스럽고 두렵고 오늘 뿌린 씨앗이 앞으로 열매로 돌아올 건데 우리는 뭐 주고 있을까? 두려운 거 있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이번에 강단 말씀에도 보니까 어른의 사명이 뭐냐?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지. 말씀을,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게 어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지.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되는 거지.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하고 지금 거리가 5분 거리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까지 오는데 5분 만에 올 수 있다 있습니까? 5분이면요, 우리 세계 비전계 0.5%에 들어가는 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죠? 더 가까운 교회를 가시겠대요. 그래서 5분이 너무 멀어서 그러냐, 5분 뭐냐, 이해된다. 5분이 얼마 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가 교회 차를 보내줄게. 박은남 선생님이 내가 운전하겠다 해가지고 운행하겠다. 차까지 운행을 해주겠다. 5분 그러지만, 본인 차 있지만 운행까지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챙기겠다. 전화 안 받아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많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중요하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다른 사람의 말이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인 선택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감정적인 선택이 확 올라오는데, 강단에서, 여러분, 감정적인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이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거지. 이 말씀에 우리가 뿔을 내렸는데, 이번에 최근에 계속 강단에서 뭐라 하냐? 사문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문을 한단 말이에요. 사문을 하시려면 힘들어요, 실은. 사문을 하는데, 대략 시간이 한 1시간 반 들어갑니다. 다 개인마다 틀리겠죠. 1시간 반 들어갑니다. 사문을 하려면.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한 1시간 반 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매일 시간을 할애하겠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 임한 그 말씀을 내게 담겨지면, 임하여지면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하는 건 어려운데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잡고 도전하면요, 쉬워요. 왜 쉽냐?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성경도 한번 좀 읽어보셔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그동안 훈련 많이 받으셨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도 가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체질을 가져라 말씀 주셨어요. 기도의 체질을 가져라. 이번 주 위성 예배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왕궁에 40년 있으면서 많은 실력을 겸비했죠. 저는 그 상태 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군인을 탁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아,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 교육받을 때, 아, 무술 또 배웠는가 봐. 한 방에 암살권, 한 방에 탁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이렇게 이 왕궁에서만 내려오는 무서운,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뭐 이런 사람 해보거든요. 어제는 모세가 왕궁에서 중요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수업을 2교시를 어디로 될 거 아니야? 미디안 광야로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될까요? 왕궁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서 아이고 모세 왕자님, 아하, 모세 왕자 만나려고 막 줄을 서. 모세 왕자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백도 이렇게 중요한 라인 되기도 모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또 정치 또 우위정 또 폐허리가 있었겠지, 이렇게. 어제는 막 그런 막 라인이 있었겠죠. 그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쏙 들어가지. 이교시는, 자, 이교시는 광야 수업, 벌써 미디안 보내본 거지. 아무도 없네. 아침에 출근하면요, 아무도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이대로 장원님, 장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광야에 사는 분들, 평소에 말 없는 분들이 뭐 말이 있겠어요? 왔나? 대화가 없어요. 그럼 무뚝뚝 별 말이 없어. 그냥 다들 별 말도 없고. 자, 사람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조용하게 고독한 시간을 주신 거였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무도 의지할 거 없고, 볼 거 없고, 즐길 거 없고, 아무 재미도 없는 광야. 거기서 오직 하나만 하라고. 뭐하냐? 계속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하냐? 기도의 체질을 쭉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큼 기도 체질이 되어버렸냐? 200만 이스라엘 백성 끌고 광야로 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찾아가고,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니까 이 진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던지요. 이 진에서 멀리 해막을 쳤다는 거예요. 가까이 안 치고, 우리 보통은 얼른 일 보다가 잠깐 기도해야지 바로 옆에다 교회가 딱 만들어놓고 얼른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일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니까 이 진에서, 이 캠프 200만 촌에서 멀리 회막을 만들어놓고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지. 왜 그러냐? 모세가 뭘 체험했냐? 광야에서 조용한 외로움의 시간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조용한 1대1의 시간. 지난번 어떤 장로님 제 집에 신방 가니까 방 한 개예요. 기도방 적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 누가 붙인, 장로님이 붙였대요. 그것도 남자 장로님이.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붙였을까 말이에요. 어떻게 빈 방에다가 창고 안 만들어놓고, 보통 방 하나 생기면 바로 창고 돼버리는데 창고 안 만들고 기도실 딱 골방 딱 좋은 거. 이야 참 멋있구나. 그런 집에 렘먼트가 장로님 저녁 먹으러 가도 돼요. 어, 와, 밥 먹으면서 공기에 기도가 흐르는 거라면서. 야, 이 집 공기는 영성이 있다면서. 그걸 느낄 건데. 가보니까 거실 소파, 좋은 소파 앞에 TV 막 엄청 큰 게 안 되고, 리모컨이 좋은 자리에 딱 안 되니까요. 아, 이 집은 이게. 집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TV를 없애야 한다. TV는 필요 없다. TV가 없으면요, 가정에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대화하는 시간들. 얼마든지 좋은데, TV 하나가 대화를 막는 거 있죠. 그냥 TV에서는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TV가 없으면 대화가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 있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체결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시간을 비우신 거 있죠. 자, 보세요. 이게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은요, 지금 계속 나오는 전체 말씀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진다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도록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면,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 민감해야 되는 거 있죠. 이번에 초등합숙을 제가 방장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게 잘돼서 제가 방장 신청을 못했어요. 가면서 방장 신청은 안 됐는데 목사님께는 저 방장 갔다 오겠습니다. 신고하고 일단 갔지. 방장도 아닌데 일단 갔어요. 일단은 집에도 여보나 방장 갔다 올게. 그래서 방장 신청이 안돼 있는데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되게 민감하게 성령님 받아 하면 이제 방장 될 수 있게 기도하고 갔는데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뭡니까 싶어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감사하죠. 누가 방을 주더라고요. 방 자고 누가 밥 먹어서 밥 먹고. 근데 방장이 안 되니까 뭐가 좋냐? 메시지 듣고 아이들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 챙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 한강, 오후 한강, 저녁 한강이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요.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던 거 있죠. 메시지 듣고, 메시지도 초등학생 메시지니까 얼마나 쉬워요. 한 10분 메시지하고 40분 예화 들어보고, 그게 얼마나 쉬워. 그거 딱 듣고요. 그 긴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달콤한지, 읽고 막.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영적인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얼마나 쉬는데, 그거 말고, 이게 진짜 내 영혼이 쉬는구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잊지 못할 초등합숙이었던 거지. 너무 좋은 거지. 왜냐, 그때 방장 안 되니까 민감해지는 거지. 성인도 받으려고. 우리가요,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해지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 말씀이 흐름 가운데 내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걸 언약의 여정이는, 요셉이 잘 몰랐겠지. 하나님이 떠미니까, 떠밀리는 가다 보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받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말씀 받다 보면 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인데 탁탁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탁탁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말씀의 물결에 흘러가는 게 되는 거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싸움이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는데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 안에 흘러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